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가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30절까지 보았습니다.
열두 토막 살인 사건이라 합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한데 설교 말씀까지 흉흉한 걸 꺼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뭐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 미리 이렇게 짜고 한 건 아닌데 일이 참 그렇게 됐습니다. 사사기 기록 중에서 이게 맨 마지막 사건입니다. 저도 사사기가 끝나게 돼서 참 그 마음으로 안심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은혜롭고 복스럽고 서로 좋은 걸로 좀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위로는 못 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나오신 여러분을 밤낮이 찌르고 자꾸 째고 그런 것만 같아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하나 재미있었던 것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가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간은 그 미가 사건을 다루느라고 내용이 내용인 만큼 좀 험한 말들을 많이 했죠. 지난주엔 제가 2부에서 상당히 많이 광분했었습니다. 여러분은 3부에 나오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2부에서 제가 워낙 말실수를 많이 해서 지난주간은 제가 3부 할 때 참 이쁘게 한 겁니다. 그나마. 근데 하나 들어놓고 참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생겼습니다. 미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교역자들이 실수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더니 그저 반응이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섬찟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요 근래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정말 좀 질색할 문제입니다. 물론 그걸 이해를 합니다. 오죽이나 교역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목회를 해왔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가 생각하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서울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섯 명 있는 뛰어난 교역자 중에 넷이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미가 사건이 그 내용으로 걸려서 거기에 있는 얘기를 한 것이지 요 근래에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이 강대상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만큼 한국교회가 교역자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론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40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40만 넘으면 저도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면 저도 40인데 40이 빨리 안 되네요. 된 사람들은 안 넘어가겠다고 우기시는데 저는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서 저희 집에서 하나 하고 있는 이상한 일 중에 하나가 제 머리에서 흰머리를 안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흰머리가 좀 많이 나기를 바라고 빨리 늙기를 바라고 그 얘기는 생물학적이기보다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그저 이렇게 여러분이 걱정하신 것 같은 차원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차피 험한 얘기가 나오게 생겨서 이렇게 미리 진을 쳐놓는 겁니다. 그죠? 이따 제가 험한 얘기 나와도 이게 본심이 참 괜찮은 마음을 갖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절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은 대략 그 사건의 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라 그러면 오늘날의 교역자 그룹을 얘기한다고 봐서 좋습니다. 선택된 지파지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레위인이 그 첩을 하나 뒀어요. 그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뒀는데 이 첩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첩을 데리러 그 친정에 가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가 사는 경내에서 기브아라는 성읍에서 그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밤이 깊어서 그 기브아 성에서 좀 자고 가게 되었는데 밤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게 죽이겠다는 뜻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참 험악한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그 주인이 말리다 말리다 못해서 자기 딸들을 내보내주겠다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첩을 그 사람들이 참 못된 짓을 해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죽어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 시체를 열두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 시체를 본 그 우편물을 받아든 지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해갖고 전부 모여들어와갖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맹세하기를 이 지파 사람들에게다가는 우리가 결혼을 같이 하지 말자,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그랬는데 나중에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고 남자만 600명이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았는데 딸은 주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한 지파가 결혼이 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갖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딸들 400명은 포로로 데려와서 남은 600명의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도 200명이 모자라서 그 200명 어떻게 충당하기로 하느냐면 해마다 이스라엘의 경축일 날 실로에 모여서 무도회를 할 때 와서 약탈해가라.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훔쳐가는 건 모른 척하고 있겠다. 우리가 딸은 주지 않겠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를 했으니 줄 수는 없고 약탈해가는 거야. 우리가 눈 감아 두어서 우리 한 지파를 보존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19장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이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하는 걸로 시작해서 21장 25절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즉 이 사건은 왕이 없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일이라 그럽니다. 여기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체제가 왕이라는 그 지도자를 두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보시면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정국가이지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할 수 없었다 이럽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왕권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19장에서 21장까지 있는 사사기의 맨 끝 사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배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한 이 사건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 사건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무서운 내용들이 감춰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우선 이런 사건입니다. 이 레위인이 잘라보낸 시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기로 합니다. 20장 6절 보시면 레위인의 고소문이 먼저 나옵니다. 20장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느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래서 8절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겠다 그럽니다. 성경은 기록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조금씩 파헤쳐가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 행한 일, 그 살인과 강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그 싸움을 하나님께 물어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형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묻기도 하면서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교훈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말하자면 밉게 보는 자리인지 구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일 이제 어떤 사창가에 갔다가 돈을 2천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교인 모두를 불러놓고 뭐 교인까지 부를 거 없죠. 경찰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 왔다가 2천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제 돈을 백주에 뺏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좋습니까? 고소를 했다고 합시다. 그 일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건 속에서 일어났다면 혹시 모를까? 목사가 사창가에 가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건은 그만두고 아니 저 목사가 돌았나? 목사 주제에 이상한 곳에 가서 이게 뭐 잘한 일이라고 나팔을 불면서 다 모아놓고 그걸 뭘 처벌을 해달라 그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또 모여오신 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보고서도 아니 이게 암흑의 목사라는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이 벨로 빠졌나? 어디를 가서 지금 이게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이래 나한테 창피해서 숨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본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레위인이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구별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별된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별된 지파요 그 족속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첩을 취해놓고 그 첩 데리고 오다가 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공표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이 사건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9장에서 21장에 걸친 이 살인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넌지시 꺼내놓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문제를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보아라 이겁니다. 무엇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도덕성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첩을 둘 수 있느냐 그러면 둘 수 있습니다. 그건 살인사건이나 강간에 비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냐고 저는 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살인이나 강간 이전에 첩을 두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일부일처제라는 것은 신앙의 메시지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남편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신부는 그의 아내 된 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자의 표현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적 표현을 하고 있죠. 행음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일부일처로 만나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눈을 파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한눈은 파십시오. 한눈 파는 걸로 때우셔야지 행위까지 가지 마십시오. 물론 더 높아지셔서 한눈도 안 팔아야죠.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빼시라고요. 빼시라고 돼 있습니다. 한눈 파는 것까지도 그렇게 경계당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하여 구별받은 사람이 그가 한눈을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만이 지금 가장 큰 사건으로 문제 삼겨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살인과 강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후손에게 기록하여 경계 삼으신 이유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하여 속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교성이라는 건 기독교적 종교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본능적 종교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곤란하게 생각하는 동네 중에 하나가 베르헤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거기와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굳이 이 부분만은 꺼내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르헤아라는 동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 뭔가 보십시오. 거기는 화끈한 것이 있고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근거가 뭐죠? 열심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저분은 절에 배도 매일 새벽기도 나옵니다. 철야기도 때마다 꼭 나와요. 이건 분명히 하나의 판단 근거입니다. 안 나오시는 분보다 더 신앙적인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오면 곤란해집니다. 새벽기도를 나온다는 건 필요한 훈련입니다. 철야기도는 중요한 우리의 기도 훈련입니다. 단 그것이 기독교의 전 내용이 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지금 사사기 19장 이하의 내용들에 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판단력보다 도덕적인 판단력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종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 하나님을 늘 동원하고 종교적인 외형을 늘 동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싸움은 시작합니다. 18절 보십시다.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들이 이 전쟁의 형태를 종교적인 형태로 시작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서 하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싸워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늘 이런 약속을 받고 전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신 대답도 아니고 정당한 응답도 아니십니다. 이런 겁니다. 가증스럽게 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증스럽게 보고 있다, 그들의 종교 행위를.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제껴놓고 오직 하나 도덕성의 기준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한 사람을 심판하는 마당에 모든 형태는 무슨 형태를 취하느냐 하면 종교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재미있고 이것만큼 가증스러운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늘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만 2천 명이나 죽고 그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재밌는 건 이겁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형태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종교적인 행위만 더 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묻고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통곡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라 그럽니다.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번에는 만 8천 명이 죽고 또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리라고 생각합니까?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과로친 부분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묻되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처음에는 그냥 하고 그 다음엔 울고 그 다음엔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짙어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응답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우침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들은 여호와를 인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 있어서 들먹이는 것 아닙니다. 판단은 자기네들끼리 이미 다 해놓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포장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싸움인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이 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지파 편을 들어서 베냐민 지파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둘 다 꾸중을 해야만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 11지파가 이후에도 행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결정은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이름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엔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딸은 주지 않겠다고 했고 베냐민 자손은 이제 600명만 남았습니다. 맹세하기를 딸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만 거민만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 또 맹세는 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맹세를 하라 그러지도 않았고 이 방법이 옳으냐 그러냐도 상관없이 그들 멋대로 결정해놓고 여호와 앞에 한 맹세니까 지켜야 한다 그러고 맹세는 지켜야겠고 베냐민 자손은 또 존속시켜야겠고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길르앗 야베스 족속 거민을 다 죽이고 그들의 딸을 뺏어다가 주고 또 다음에 나머지 방법 하나는 뭐였습니까? 실로에 모여서 우리가 경축일 행사를 할 때 와서 약탈해가라 우리가 눈감아 지겠다. 이것이 이 끔찍한 사사기 사건들의 맨 마지막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이라는 것을 종교성 때문에 기독교 아닌 것을 가질 위험성이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적 자기 열심일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 민족이 갖는 종교 무속신앙을 보십시오. 아들 하나 얻기 위하여 100일 동안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기, 촛불 켜놓고 기도하기, 열 손가락마다 심지를 붙이고 불 켜고 있기,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고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좋다 이겁니다. 이 열심에 동천지 감귀신하여. 누구라도 좋은 거예요. 누구라도. 누구든지 나보다 힘 있는 자가 있다면, 신 비슷한 자가 있다면 이 열심에 놀라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면면이 흐르는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내 열심이 과장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 과장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치로 인정하는 것을 내놓는 것이 무슨 큰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우리한테 커요. 새벽 단 잠을 마다하고 나오신 열심. 제 생각에는 새벽 기도보다는 저녁 기도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새벽에 와서 비몽사몽 간에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정신 말짱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거 훨씬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편안한 것보다는 자학적인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이래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안 나올까봐 겁납니다. 새벽 기도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외의 시간을 하나님 앞 빼놓기 어렵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시간은 이제 너무 바빠진 것입니다. 낮에는 낮대로 할 일이 있고 오후에는 애들 돌아오는 것도 맞이해야 되고 저녁에 일 있고 또 밤 깊어서는 이주일씨도 만나야 되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빼기 위하여 새벽 시간을 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잠을 거부함으로써 더 가치 있으리라는 생각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많이 빈번히 일컬어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대화를 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참 타당해 보이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죠. 불교란 결국 진리를 찾자는 얘기다. 기독교도 결국 진리를 찾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자는 것이나 우리가 석가를 통해서 진리를 만나자는 것이나 결국 진리는 하나일진데 가는 문이 다르다고 해서 결과도 다르다고 배타적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서로 연구해야 된다. 그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는 것이라면 선행과 의와 사랑에 관한 얘기라면 불교에도 그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도 아닙니다. 오늘 이단 출연한 겁니다. 기독교란 관념의 종교가 아니고 사상이나 내용의 종교 아니고 1차적으로 인격자 하나님에 관한 종교입니다. 이 말을 명심해 보세요. 제가 비교를 좋은 걸 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도 인정합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안 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이 갖는 가치와 선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의 가치와 선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정합니다. 기독교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용은 2차적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류애와 박해주의라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 이름으로 선포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당한 자체의 가치를 갖고 있고 자체의 내용을 갖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사랑을 하는 당위성을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로부터 출발하는 법입니다. 이 다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자는 것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2차적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기독교인이란. 그리고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얘기하는 것은 개념과 관념과 사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린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를 동등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얘기가 더 가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따져도 우리가 우위에 섭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여 무릎 꿇어 경배할 대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신자들은 꼭 실수를 합니다. 내용적으로 옳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듭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우리 주인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을 분이신 하나님 되심과 그의 쫄병인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분에게 결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기 때문에 생기는 과오를 오늘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얘기입니다. 우리야말로 꼭 이 실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법론들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사랑, 진리, 생명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격자 하나님이라는 명령자의 인식 없이 수행되면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말싸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이란 사실을 왜곡시키는 걸 다 거짓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거짓말 한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칭찬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스파이 두 명을 감춰져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아주 잘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가 태어날 시대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니 선행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내용과 관념으로만 들어와 있고 윤리적 차원에서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6.25 때 군인 두 명이 인민군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한 시골 마을에 교회당으로 도망을 들어갔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 숨겨주기를 애원하자 목사님이 다락에다 감춰줬습니다. 곧이어 인민군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국방군이 두 명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 감췄습니까? 내놓으십시오. 감추지 않았습니다. 왔지만 다시 도망갔습니다. 좋습니다. 목사 동무, 하나님 동무에게 맹세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어기지 못하는 사람인 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하시오. 여기 안 숨겼다고. 난처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맹세를 했습니다. 발을 구르시면서 커다랗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감추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인민군은 돌아가고 다락에 숨겨 숨었던 군인 두, 국군 둘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은 건 좋은데 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속이 편치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지옥을 가게 됐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님께서 아니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마룻바닥을 굶굴리면서 이 마루에 감추지 않았다고 맹세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윤리적인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유족에게 가르쳐줘야 할 때가 있고 가르쳐줘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바로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거짓말하십시오. 제가 도장 찍어드리죠. 그런 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거짓말은 얼마든지 있고 생명을 건지는 거짓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물론 내가 요구하는 목적을 얻어내기 위하여 늘 방법으로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독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윤리화되고 고정된 어떤 법조문이 되어가고 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이 거치는 이 사건 속에서 이 한 지파 베냐민을 놓고 열한 지파가 들고 일어난 단 하나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속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자가 있다란 말이냐? 뭐한 주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보고 설치고 일어나서 싸워 서로 망하고 망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묵히 기록하여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보기에 이게 이뻐 보이느냐? 정당해 보이느냐? 너는 그러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요 경계하심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참으로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찌 특수한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이 귀중한 말씀들을 할애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열한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합친 이 사람들을 위한 역사적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꺼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좋아하는 거 꺼내놓으면 다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너 들어본 적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느냐?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예가 나옵니다. 톰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또래일 때는 좋아한다는 표현을 좋게 못하죠. 괜히 가서 머리도 잡아다니고 흙탕물도 튕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좋아질 계기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표시로 톰이 그 여자애에게 선물을 주는데 뭘 줬는지 아십니까? 아끼고 아끼던 보물을 줍니다. 이게 죽은 쥐입니다. 너무나 아끼던 것을 줬는데 그 여자애는 아주 펄쩍 뛰었죠. 톰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아끼던 걸 줬는데. 톰의 보물을 아십니까? 톰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 죽은 쥐? 문 여는 손잡이, 그 다음에 전이 가누라고 뺀 이빨 두 개, 이것이 그의 보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꼭 그런 걸 꺼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자학하고 귀한 시간을 한번 낸 것, 이런 것 갖고 우리는 너무나 울고 먹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구꾸려 먹는다고요. 그 언제 한번 울어놓은 거, 그 언제 한번 철야해놓은 거, 그거 30년을 울고 먹으시면서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줄 알고 누가 하나 뭐 실수하면 몽땅 일어나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왼수를 교회에서 쫓아낼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맹세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햄버거와 켄터키 치킨을 먹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된 표현을 목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그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축복이 뭘까 생각하면 정이 있는 것일 겁니다. 정이 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서로 돌아보고 초대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건 장려할 일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할 신앙 생활을 배신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를 뭐 한번 사준 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말이에요. 그 살지는 않고 참 감동했습니다를 목사님 어쩌면 그런 말씀을 그렇게 잘 쪼개주십니까? 목사님 그저 주물럭 한번 하십시다 그랬고 한 끼 사주시고 안 사신단 말이에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사준 건 참 잘한 짓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고기 안 사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과 사주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누가 더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주고 안 살면 그건 내 비교의 등급에도 못 오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주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이쁜 일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 하고 지적받은 문제를 돌이켜야 할 일을 때울까 봐 걱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접하지 말고요 이것부터 하시라고요 이렇게 고함을 질렀더니 상처만 받고 돌아갔어요. 우리 목사는 뭐 좀 매겨주려고 그래도 아글아글 쓰고 안 먹겠다 그런다고 그것만 상처를 받고 있어요. 뭘 하라고 그런 줄 모르고 뭘 하라고 그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대접받으려고 와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섬기려 함입니다. 뭘 섬기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진정입니다. 하나님 왜 목사라는 직분을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다가 대접을 해줘버리면 무엇에다 쓰겠습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일 거꾸로 하는 게 없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상처 주는 일로 가겠습니다. 왜래? 그러나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으면 이번에 앙심만 품고 있으니까 그건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말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까 봐 이런 쓸데없는 말까지 동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게 정당한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사시고 그걸 고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고치는 것이.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라고 확인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그저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넘쳐나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렇게 고치시는 겁니다. 고치십시오. 내가 고쳤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뢰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실수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야기들, 베냐민 지파와 그를 대적한 열한 지파 서로 간의 실수들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아는 도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해놓으니 이런 것 갖고 우리는 너무 많이 오랜 세월을 눈 감고 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야 할 때가 이미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분의 명령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정당한 참된 긴장된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정당한 결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며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담아 듣는 정당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줄 아는 긴장된 마음의 경각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활을 교정하고 돌이키는 복된 결심들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경고하시는 말씀, 안타까우심으로 꾸짖으시는 말씀 앞에 항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축복된 자리로 자신을 일으키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